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레위기서 오늘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산을 찍어 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정불을 켜치며 그랬어요. 감람을 찧어. 여기서 여러분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올리브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부터 축출된 기름은 다른 기름과는 달리 성전에서 쓰이는 그러한 기름이 되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기름들을 아마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 잎, 가지 등이 함께 으깨어져서 만들어진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순수한 기름은 오직 감람 열매만을 부수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이었습니다. 한편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켜치며 라고 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제사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빛 가운데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좀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과 또한 역설적으로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 구실을 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거기에 보시면 회막 안 증거궤 장 밖.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었던 성막 본체 중 성소 대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불을 켜는 등대 외에도 분향단, 진설병을 담은 떡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에 있는 순결한 등대는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곧 등대가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등대의 완전한 순결성은 하나님의 절대 순결하신 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음의 순수성 앞에서는 어떠한 가식이나 위선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같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통해서 매일 저녁 등불을 켜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또한 불이 적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아마 그 심지 있잖아요. 이것을 잘 조절하는 그래서 등잔불을 켜고 끄는 일을 잘 보살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틀 살피고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두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 보시면 지성소 안에 떡상에는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아야 했었는데 이처럼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떡을 바치는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한편 이 떡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된 고운 가루가 있었습니다. 이 떡을 만들기 위해 아주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안 됐어요. 또한 이들은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결실한 수고의 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을 잘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 떡상은 순결한 상이라고 묘사되었는데 결이 곱고 썩지 않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히띠나무로 제작이 되었다 알려져 있어요. 그 위에 정금을 입힌 것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떡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참여였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간직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한순간의 성장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들의 이 규례를 영원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언약은 피를 통하여 맺는 것이죠. 이러한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나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 거룩한 교제로 경험했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것이죠. 또 근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이제 2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 적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결혼 가운데 이루어진 요즘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이 되겠죠. 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혼의 모습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함께 애굽을 빠져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행했던 우상 숭배의 관습이 아직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또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이것은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삶의 삶이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회방하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함부로 일컫고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계명에서도 금지되었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 싸움의 원인이 있었어요.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것은 당시의 생활 규례가 어떠했는가를 잘 살펴보는데 즉 장막을 치고 있는 진 안에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로서 싸움의 원인이 장막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 가나안을 향해 이동 중이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생활했을 거란 말이죠. 이방인들이나 혼혈인들은 진 밖에 별도로 장막을 치도록 규정되어져 있지 아니합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것을 어기고 진 안에 장막을 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싸움의 나름대로의 원인,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슬로밋, 이것은 평화로운, 평화가 충만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인과 결혼함으로써 동족들보다는 이방인과 연합하는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범하였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못시킴으로써 아들의 비극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있어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시 그들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안임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4장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벌 역시 여호와의 뜻을 물어 실행을 하였던 것이죠. 비록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범과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림은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동시에 하나님만의 절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지인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인 밖에 끌어내어라는 명령은 신성 모독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끌어내어가지고 처형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축출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 신성 모독자와 부정한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을 더럽힌 그러한 자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는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는데 이는 증거자의 서약을 잘 보여줍니다. 증거자들 모두가 회방자의 머리에 안수한 것은 증언 자체가 진실임을 증거하고 또한 증인들이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회방과 저주의 말을 자신들로부터 떨쳐내어서 오직 책임을 회방자 자신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그 회방자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처럼 처참하게 심판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와 후대의 교훈함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책임이 지워지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의 순고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례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성결의 삶에 대한 규례를 주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교만이 싹트며 죄악이 틈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대한 선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명확히 교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있어서도 회중 가운데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간직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서 저주하여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악을 초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악한 마음으로 그 성호를 조롱, 적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멸시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죄를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나아가야 함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요 16절은 하나님의 성호를 회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재삼 강조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보시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회방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처형법을 택한 것은 그 죄의 중대성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고 나아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연대 책임성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상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 거기 보면 외국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상반된 말씀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일컬을 때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행객이나 외국의 거리인들과 같은 순수 외국인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고요. 율법은 이들에게도 본토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